네, 오늘은 루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루키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루키는 룻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4장까지이기 때문에 뭐한 시간 안에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죠.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책으로 써도 되겠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내 살아온 인생을 쓰면 책몇 권은 나올 거다.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생의 여러 일들이 있으셨겠죠. 특별히 전쟁을 겪은 세대라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같은 큰 질병을 겪은 세대라든지, 아니면 억울한 일. 살다 보면 여러분 억울한 일안 겪어본 사람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또 가정의 어떤 우환들. 이런 거 저런 거다 하면 참책한권 정도 안 나올 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룻의 생애는, 매우 짧게 기록이 됐습니다마는,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 또 하나님께 돌아온 후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오벳이라는 귀한 그 열매를 생명을 낳는 그 생애의 마지막 모습까지 해서 이 룻의 생애를 한 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해피엔딩하고 새드엔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라기로는 저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생애가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시죠? 네. 예. 사실 사람들은 다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새드엔딩으로 끝나면 끝나도 영그 기분이 안 좋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마음도 가볍고 상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룻이 결혼을 해서 장밋빛 꿈을 꾸고 살다가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조상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부모님이 잘 밀어준다는데, 응? 금수저라는데, 나는 이게 뭐냐? 흙수저가 돼갖고. 그래서 부모님 탓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요,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모양이 다를 뿐이지,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간절한지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어려운 게 없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려움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정에 큰 어려운 일이 이제 생겨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꺾어지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생각지 않게 다가오는 일들이 대부분 불행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 죄의 유혹도 많고 형편적인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간에 꺼내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1년에 약 2만 명 좀 못되게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약 3, 40명 정도 그렇게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이제 그 룻의 생애를 보면 룻도 결혼을 할 때는 얼마나 그 장밋빛 꿈을 꾸면서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었죠. 뭐 애도 없이 먼저 갔으니까. 그것은 정말 그 룻이 계획하거나 예상했던 인생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말론과 기온이 이름도 제가 이제 정확한 그 이름의 의미를 다 지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굉장히 그 뭐죠? 약한 그 말론 기련 뜻이 아주 그 병약한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도 좀 약했었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론과 기련이 함께 일찍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이 룻과 오르바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룻을 룻기를 마감하면서 룻과 오르바의 생이 완전히 180도 서로 다르게 된 시작점이 어딘가. 그것은 그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 갈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상황은 똑같았어요. 둘 다 모압 여인이고 둘 다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을 했다가 둘다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선택이 어떻게 됐느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고, 오르바는 모압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두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른 길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룻기를 마감하면서 이 룻과 오르바의 인생이 갈라지게 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시작점이 여긴데 왜 룻과 오르바는 동일한 형편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다른 선택을 했고 다른 결과가 오게 됐나,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그 룻이나 오르바가 그 전에, 그러니까 그 말론이나 기르온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을 것이 분명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았을 것이 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둘 다 결혼을 했고 둘 다 남편이 빨리 죽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 성경이 안 나와 있잖아요. 네, 전혀 그 내용이 그 기록돼 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는 있죠. 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압에 대해서 마음이 정리가 됐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오르바는 모압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오르바가 아직도 모압에 기대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화가 좀 안 되는 거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룻이 그 모압에 머무는 것이 형편적으로 훨씬 지혜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압을 딱 냉정하게 등지고 새로운 세계로 베들레헴으로 발을 내디뎠다는 것은 모압이 더 이상 기대둘 곳이 못 된다, 그런 마음의 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보다는 모압에 머무는 게 더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아니, 부모가 있었든 뭐가 있었든 어쨌든 모압에 머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모압이 머물만한 곳이다, 더 낫다, 그 모압에 대한 어떤 기대심리, 이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뭐 룻은 부모가 없었을까요? 룻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룻은 모압을 등지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도 이 세상의 기대가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사람과, 아,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해, 그리고 이 세상은 장망성이야, 여기에 머무르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야 해서 그 마음이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모습, 두 가지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눈이 하나 열립니다. 그건 뭐였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이 장망성이라는 걸 발견해요. 전에는 그 세상의 온 기대와 꿈과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았는데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기대를 두고 있는 세상의 실체를 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장망성이에요. 장망성이 무슨 뜻이죠? 장차 망할 성이란 말입니다. 이 성의 죄악됨과 이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장차 망할 성을 떠나기로 마음을 정하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누가 붙잡아요? 아내하고 애들이 와서 막 붙잡잖아요. 어디를 가요, 여보? 아빠! 다 붙잡고 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이 크리스찬이. 그래서 그 장망성에 등을 돌리고 천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철로역정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밭에 보면은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었고,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이었고,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었고, 네 번째 밭이 좋은 밭이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밭의 특징이 뭐였느냐? 가시나무 밭이었는데, 그 가시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냐면 세상 삶의 염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가장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 삶의 염려입니다. 사실 우리도 거기에서 온전하게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시기에는 정말 그 삶의 염려에서 100% 자유롭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재물의 속임수, 예, 탐욕, 재물과 연관된 탐욕들,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영적 가시로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온갖 정욕들, 쾌락들, 이제 이렇게 가시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은 그 세상이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봤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인식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냉정하게 걸음을 돌려서 이 발걸음을 천성을 향해 내딛게 됩니다. 저는 이 룻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룻은 단순히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모압에 대한 기대, 예, 모압에서 꿈꾸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서 냉정하게 등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딱 이제 복음을 들을 때요, 어떤 염려가 딱 오느냐.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다 반대하시더라고, 믿음의 길을. 야, 이놈아, 네가 공부를 잘해서 세상적으로 출세를 해야지. 무슨 믿음이냐. 그는 그냥 형식적으로 일요일날 한 번씩만 가. 막 저를 붙잡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넣어준 욕망을 목표로 삼아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추구하고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합니다. 대다수는 원하는 만큼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때 허무하다 하고 죽어요. 그리고 아주 소수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얻어요. 만족스럽게. 근데 그 사람들도 죽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허무하다. 이러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제 마음의 결론이 딱 뭐가 왔냐. 이 세상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고, 혹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취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허무하다구나. 그럼 여기는 길이 없다. 아니, 제 마음에 그렇게 결론이 딱 났다니까요. 고등학생 때. 빨랐죠, 좀. 그래서, 아, 그렇다면 길은 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 이 길밖에 없구나.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걸어갈 인생의 참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니까 두려움도 있고 했지만 이미 세상에 대한 기대와 어떤 그 뭐죠? 관심 딱 끝나니까 제 마음이 딱한 길로만 마음이 정해지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룻은 이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뭐 흔히 그런 말들 하죠. 뭐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근데 룻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길이, 이 걸음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아삽이 막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 하나님을 따라 걷는 저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하게 사는 저 죄인들은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뭐 여러분 죄인들이 형통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시험 들면 또 그런 사람만 보여.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뻔했는데 어느 날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뭘 보여주셨느냐? 이 아삽의 눈에 형통하게만 보였던 악인들의 결국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악인들이 어디서 있냐면,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잘서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앞을 보니까 낭떠러지 앞인 거예요.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주님, 나는 짐승과 같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게 접니다.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현재 형통한 것이 꿈과 같다. 꿈은 깰 때가 있죠. 꾸고 인도하는 진짜 같아요. 그러나 꿈은 깰 때가 있습니다. 깨고 나면 붙잡으려고 해도 막다 사라져버려요. 꿈은요, 기억하려고 해도 빨리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죠? 그 꿈에서 그 얻었던 좋은 것들, 그게 꿈 깨고 나면 너무 아까워서 붙잡으려고 해도 다 물러가 버려요. 그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사람에게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혹시 그런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그 주인공이 파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땅이 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땅 욕심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땅만 생각했어요. 요즘 사람도 그러죠. 서울에 땅좀 있으면 엄청 부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기를 파슈키르라는 지방인데 거기 가면 땅이 너무너무 싸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챙겨가지고 파슈키르라는 지방에 갔는데 진짜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이 널려 있는데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땅을 욕심내지 않고 그냥 한쪽 구석에서 그냥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촌장을 만나서 나이 땅을 좀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루블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하루 동안 돌아서 온땅 전체를 당신한테 1000루블에 줍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해뜰때 출발해서 해질 때까지는 도착을 해야지, 안 그러면 무효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 다음날 이 사람 출발을 했습니다. 해 뜨자마자 탁 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땅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는 시간도 아깝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걸으면서, 이게 걸을 때마다 내 땅인데, 걸으면서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으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 해가 정오를 지나서 저 가는데도 더 좋은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걷다 돌아가야지. 조금만 더 걷다 돌아가야지. 근데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 그래갖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냥 땅 표시를 해놓고 막 돌아옵니다. 근데 해가 막 져가고 있는 거예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막 뛰었는데 너무 늦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쓰러졌어요. 촌장이 가서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못 일어나요. 너무 과로를 해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한평 땅에다가 그 사람을 묻어줬다. 그게 톨스토이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결국은 욕심만 부리다가 얻지도 못하고 한평 땅에 묻혔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산,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 산 인생의 결국입니다. 이것을 룻은 봤어요. 여리고성에 창녀했던 라합도 이것을 봤습니다.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뭐가 달랐느냐? 이 여리고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 이 성은 이집트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셨듯이 이 여리고 성도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끝이 났어요. 이 라합의 마음에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여리고를 지키고 그 여리고를 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항하고 맞서는 짓을 했습니다. 그 차이예요. 근데 라합이 그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몰라도 아마 인생이 잘안 풀렸으니까 창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여인이 됐지만 그 마음 안에는 죄의식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과 여리고에 임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에 임할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니까 여리고를 등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천원이 이제 그 룻과 룻이나 또 여리고의 라합을 생각을 할때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터닝 포인트, 그것이 이두 여인을 너무나 새롭게 바꿔놓았다. 근데 희한하게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둘 사이에서 누가 나왔느냐? 보아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룻과,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사람들이 된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그 가치 있고 귀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에서 어떤 열매를 낳았습니까? 온갖 욕망의 열매들, 부끄러운 죄의 열매들을 양산하고 산 것이 우리의 과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때 생명을 낳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한 해가 거의 마감됐는데요. 올한 해가 잘 마감되고 21년 한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줄지 알수 없지만 우리 마음이 분명히 세상에서 돌이켜지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통로로 귀하게 쓰여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